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 성도인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목회자가 매년 1월 첫째 주가 되면은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1년의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1년을 달려갈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이번에 2020년도 표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길을 생략한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 이 찌든 때를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찌든 때라는 게 뭐죠? 손대지 않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을 때 찌든 때라고 하죠. 그거 벗겨낼 때는 어떻습니까? 두 배, 세 배의 힘이 드는 거 아시죠? 사람이 상처가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깊으면. 깊으면 깊을수록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다 아시죠?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헌신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냐면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더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을 바꿔 놓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누립니다. 그걸 많이 봐요. 이제는 일어나서 움직일 때를 아는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생길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뭐라고요? 이제는 일어나 움직일 때를 아는 사람.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말 앞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양하더라고요. 잠깐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좀 탈진 상태로 좀 길게 주저앉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삶을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영구적으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똑같습니다. 잠시 쉬는 성도가 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좀 길게 쉬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마치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각자 다양한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고. 자, 그럼 일어나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말한 것이란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잠시 쉬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오랫동안 탈진해가지고 오래 쉬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아주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외적인 요소는 뭐냐면 나라가 불안해요. 힘이 센 강대국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삶이 불안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요소로도 힘든데 내적으로 각 신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의 병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들끓어요. 우상숭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련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탐욕이 끊이질 않아요. 탐욕이. 이 욕심을,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빼앗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자, 그럼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주일날 교회에 오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질문하기가 겁이 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들릴까봐.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죠.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죠. 아니 이렇게 강대국에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강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뭐에 걱정하고 살아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요즘 젊은 층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신이 있냐고,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이 말 많이 옛날에 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각 신자들은 지금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츠러져 있는 의기소침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너는 일어나기만 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하시죠?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빛을? 예,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즉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라고. 자, 그런데요. 이 1절에서 꼭 기억할 때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놓고는 그 뒤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되냐면 너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 밖에 있는 빛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그 사람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빛인데 그 빛이 너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는데 그 밖에 있는 빛이 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즉 너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뭔가 있는가 뭔가 재능이 있는가 그거 발견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너 안에는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의 밖에 있는 것이 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부연 설명하기를 누구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 너의 빛은 결국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그 빛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우리 위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밖으로 발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에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하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태양입니다. 자체 발광.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사체가 있는 거죠. 그 발광된 빛을 반사해서 밖으로 내비치는 걸 우리가 반사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의 빛은 반사체입니까? 자체 발광체입니까?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예요. 그러면 자체 발광체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인류는요, 모든 만물은 여러분과저는요그빛을받아야만뭐할수있어요밖으로표출해낼수있는사람들이라는거죠즉이말씀안에는힘들고지쳐있는저보고또일어나라고요하나님너무하는거아닙니까가아니라일어나라고할때는이미하나님이지쳐있는우리에게뭘주시면서요힘을불어넣어주시면서일어나라고하고있다는약속이담겨있는겁니다하나님은아무것도안주시면서이거이거해라고지시하는그런분이아닙니다세상은그렇게돌아가요그래서능력있는사람만찾잖아요능력있는사람만능력없는사람들은요폐물취급당하잖아요제동생이75년생인데둘째바로밑에죠그렇게회사를잘다녔어요근데회사가필요없다고나가라고했대요20년넘게다녔던회사인데회사가어려워진다고나가라고한다는거예요세상이그래요능력없고힘떨어지고이용가치가없으면매몰차게사람을버려버립니다하나님이그러실까요하나님이그런분일까요하나님은손가락까딱도하지않으시면서우리보고일어나라네할일해이런분이아닙니다여호와의영광이내위에임할거라고하지않고이미임했다라고말하잖아요임했으니까너는일어나서빛을발하라고요이게바로오늘날교회가들어야될하나님의좋은소식입니다하나님의좋은소식은이런거예요늘주시고나서그것을갖고해보라고하시는것이지아무것도주지않고우리보고너희힘을짜내어서머리에를맞대고너희지혜를모아서뭘하라고하지는않으십니다그건세상원리예요여호와의영광이우리에게임했습니다그래서저는이걸보면서우리가거울이라고한다면반사하는거울이라고한다면그거울로서우리가어떻게살아야될지가이제분명해지지않겠습니까빛을주신다음에우리보고움직여야했으니그빛을받아들이는거울인우리가찌든때가너무많으면어떻게될까요빛이하나도들어올수없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나그유리가요창문이요그거울이깨끗하면깨끗할수록훨씬더많이받아서밖으로반사해낼수있지않겠습니까일어나라빛을발하라는주의명령은우리보고두가지를말씀하신거죠한편에서는내가힘을줄테니까너희는일어나기만해그러나두번째는요일어나되너희가얼마나깨끗한지한번너희자신을돌아보라고요구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게바로복음의양면성이에요양면성이에요늘이렇게가야됩니다자그런데그다음에우리가살펴봐야될것은우리가이렇게빛을드러내고발휘를해야되는대상이누굽니까세상입니다우리주변에있는모든사람들이죠같은동료그리스도인일수있고아니면믿지않는불신자일수있고우리직장에있는동료일수있고내가만나는모든사회구석구석에있는모든대상이우리가빛을발휘해야될빛을발산해야될빛을비춰야될대상인거죠자그런데그세상의모습이어떠한지우리가2절을통해서한번확인할텐데어두움이빛을가리고있는세상을한번2절에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보라자보세요1절에서는일어나라빛을발하라고너무희망적인이야기를해주시는데2절로딱넘어가니까분위기가완전히바뀌어버립니다봐라하면서뭐라고합니까어두움이어디를덮었다고요땅을요이땅이어디땅입니까여러분과제가몸을담고있는이땅을말하는겁니다여기에있는모든삶의내용들이다여기에있습니다땅에그땅을뭐가덮고있다고요어두움이덮고있대요캄캄함이어두움이땅을덮을뿐만아니라캄캄함은뭐예요어두움이더진해진현상을말하는거예요아주캄캄해서한치앞을볼수없는그캄캄함이만민을사람을가리지않고모든사람들다가리더라가리더란건뭡니까못보게눈을멀게만들었다는거죠우리가살고있는세상이어두움이다우리는그어둠에다가빛을발해야되는데그빛을비춰야되는데그빛을받아들이는세상은계속뭐로남아있다는거예요어둠으로남아있다는것은세상이우리가빛을비출때환영한다는겁니까저항한다는겁니까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둡기 때문에 빛을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으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어둡다고 화내지 않아요. 캄캄하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나 밝은 걸 보고 나니까 저게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어둠에서 나와서 밝은 걸 보고 나니까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두운 데로 비춰야 되는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이 좋다고 우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보면 진한 어두움이 있고 연한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되는 해질녘의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반쯤 환하고 반쯤 어둡고 뭐 견딜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가로등 하나도 없는 불빛 하나도 없는 곳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진한 어둠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움직여요. 예를 들면 같은 지구상인데 어떤 국가는 부패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고요. 어떠한 국가는 부패의 정도가 덜 심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를 가면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왜? 강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그러다고 유럽에 이탈리아를 가면은 지갑을 조심하라고.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서 지갑을 훔쳐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부패한 그 부패 지수가 나라들마다 다르더라. 그것은 세상이 진한 어두움과 연한 어두움이 교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개인 개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개인을.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우울감이 거의 없어서 날마다 밝은 하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핍이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핍이 없어가지고 늘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우울하든 결핍이 있든 관계가 단절되든 진한 어둠이든 연한 어둠이든 세상은 뭐가 덮고 있습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어둡고 늘 캄캄해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키껏 당겼더니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린 거 아시죠?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쫙 잡아당겼으니까 놓으면 그대로 늘어진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옛날에는 죽을 수 있는 병이 지금은 죽지 않으니까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옛날에 없던 병이 지금은 새로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났어. 할렐루야. 20년 늘어났는데 할렐루야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환호성을 질러요. 20년을 더 사는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세요. 20년을 더 사는데 건강하게 20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20년을 더 산다고 말합니다. 왜? 약이 좋아져서요. 관성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이겨내보려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의학도 발전시켜보는데 똑같이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옛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 만들수록 그 법과 법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 뭐라라고요?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광이 임했으니 그것을 드러내라고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캄캄한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자, 1절에서는 임했다라고 했고 2절에서는 뭐라고요? 임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과거에도 임했지만은 미래에도 똑같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해야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그 내용이 여호와의 영광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저항합니다. 어둠으로 저항합니다. 자기들이 부패해놓고는 교회가 부패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뭘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세상을 덮고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 자체는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교회의 희망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의 구성원에 있지 않고요,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능력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학력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의 재산에 있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 아멘 나오시면 좋았을 텐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자체 발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체 발광하는 동시에 타락하고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고요, 탐욕이 그 사람을 멍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회사에서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지, 교회 안에서 생산물을 만들어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영광만 뿜어져 나오니 마치 그러니 자체 발광인 양 착각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왜 희망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걸 티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아니 잘 배운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해요? 이거 너 사기 아니니까 이거? 어? 잘 배웠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왜 겸손합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겸손을 가장해서 똑똑한 사람이 겸손까지 하면 사람들이 더 칭찬해 주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내 속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더러운 내가 무슨 자체 발광이냐고 내가 무슨 빛이 있어서 내가 그 빛을 뿜어내겠냐고 스스로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립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둠이 캄캄함이 마치 자기들이 승리자인 양 빛을 우습게 알고 빛을 미워하고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힘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힘으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내 빛이 밖에서 너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너의 빛이 무슨 빛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광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와 알고 이제는 자체 발광이 아니란 걸 깨닫고 끊임없이 반사체로서 그리스도 영광이 내 안에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내가 최대한 잘 발산하기 위하여 내 거울을 좀 닦아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발산했다고 해서 아, 내가 더 깨끗하지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입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아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이유는 그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그러다 보니 내 거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닦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옆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을 너무 다르게 한다. 그렇다고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체적으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온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잠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 또 타락할지 몰라요. 언제 또 허물어질지 몰라요. 왜요? 자체 발광량 착각하는 순간 오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래서 우리 사회는 안 돼, 이래서 한국교회는 안 돼, 이러한 마치 자기만 똑똑한 것이냐 착각에 빠져버리는, 왜요? 자체 발광인 줄 알고 반사체인데 우리는 거울에 불과해요. 거울이 무슨 빛이 있어요? 이렇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개인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반사체로서 내 거울을 잘 닦아서 빛을 자꾸 밖으로 발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그 다음 나라 중요합니다. 나 온다라는 거예요. 나라들, 왕들 너무 거창하잖아요. 이거 다 거두절미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 세상이 어디로 나와요?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교회는 뭐 했는데요? 자체 발광으로 내 힘을 발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비춰주는 거울 역할만 했는데, 그 역할만 충실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울로 비춰진 반사된 그 빛만 보고도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누구에게로 와요? 그 거울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거울 앞으로. 거울 앞으로 와봤더니 그 거울에 빛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거울을 빛내게 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끼리 누가 더 많이 전도했는가 이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몇 명 데려왔는데 왜 당신은 몇 명 못 데려와, 이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는 실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업적도 아닙니다. 전도는 공로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빛을 거울인 내가 제대로 비춰줬을 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3천명이 회개했던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1대 2, 1대 3으로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를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가서전도하자전도하자나가서사람들데려오자이게아니라어떻게했습니까하나님을찬미했는데어디서찬미했어요예배당에서찬미했어요예루살렘성전에서하나님을찬미했어요온백성에게칭송을받았어요칭송을받았다는건뭡니까하나님의영광을그리스도의영광을밖으로잘표출해낸거예요거울이깨끗해진거예요그거울을보니까깨끗한거예요이것이바로백성에게칭송을받았다는은유적인표현인것이죠이렇게했더니주께서예요우리가아니라여러분이아니라누구전도왕이아니라주께서구원받는사람을날마다더하시더라이론이교회안에서자랑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자랑할사람이아무도없는거예요이사람이있어야교회가부흥하는데저사람이있어야부흥하는데이전도왕이있어야교회가부흥하는데이렇게하지않는다는거예요이것은세상원리예요회사가면은실적원리라는거똑같은거예요교회는그렇게흘러가지않습니다주께서움직이십니다주께서일하십니다우리는요반사체로서자기거울을깨끗하게만했더니하나님이그거울을사용하셔서빛으로비춰주시더라사람들에게비춰주시더라내가나갈때마다그리스도의향기가풍기더라풍겼는데알고봤더니그리스도인거예요그리고물어보면당신누구예요저예수믿는사람인데요놀래는거아니겠습니까그사람은아무것도안했어요교회는빛자체가아닙니다빛을만들어낼실력도없습니다또빛을만들어내려고하면안됩니다교만해집니다오만해집니다교회는빛을반사하는거울역할만하면됩니다그게목사야되고그게교회중직자야되고그게교회의모든성도님들이그렇게가야됩니다자일어나빛을발하라일어나빛을비추는교회가됩시다이런무겁게다가오십니까아니요하나도무겁지않아요여호와영광이우리에게임했으니까임할거라고약속하셨으니까우리는우리가할거울만깨끗이닦는일만하신다면그일을어떻게하겠어요예배자리를지키시길바랍니다기도하는시간에기도하시길바랍니다말씀을읽으시기바랍니다그것으로나를성찰하고내인격을돌아보고나의인간관계를돌아보면서끊임없이그거울을닦는일을해보시길바랍니다주님이주께서사람을더하시더라교회는이렇게갈때가장아름답게이렇게부흥할때교회는서로손을더굳건히잡고함께앞으로갈수가있습니다주내교회올1년기대해봅니다저도기대가됩니다이지역에우리교회가어떤역할을해야될지오늘말씀통하여확실하게우리가자리매김했다면앞으로반사체로서거울로서세상에비추시기를바랍니다그래서결론은이렇게내렸습니다세가지같이읽어볼까요교회는첫번째읽어봅니다시작교회는그리스도의빛을비추는반사체입니다두번째요그빛을가리는삶의찌든때를벗겨내는결단이우리에게필요합니다세번째로는같이기도하자고했습니다우리에게회복되어야될빛의사명이각자있을겁니다그게무엇인지를놓고기도하면서찾아보십시오여러분이할수있는일이있을줄로믿습니다그역사가우리에게일어나기를주의이름으로간절히축원드립니다찬양하고우리가기도할텐데요제가먼저기도합니다하나님하나님일어나빛을비추는교회가되자고했습니다주님이주신말씀입니다우리주내교회모든성도님들그빛을받아서발산할수있는깨끗한거울이되게하여주시옵소서자기를돌아보고이웃을돌아볼수있는여유를우리에게허락하여주시옵소서그리하여우리가어떤사명으로세상을향하여나가야될지기억하고주님이일하시는그현장에우리는그냥참여하면서주님이하신다하신일에우리는그저미약한힘하나보탠것으로주님이우리를기뻐하시는일로믿습니다도와주시고우리에게힘을주시고우리주내교회이슈레이시에서정말빛나는교회가되게하옵소서그리스도의영광을빛내는교회가되게하여주시기를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하고 나서 같이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